BOA 세계뉴스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가자지구 휴전 2단계 협상을 시작한다고 이스라엘 총리실이 1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대화하고 두 사람이 워싱턴에서 만날 때 협상을 시작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가자지구 1단계 휴전은 42일로 다음 달에 끝납니다. 중재국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 대표단의 공식 협상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위트코프 특사가 총리와 협상 진전 조처를 논의하기 전에 주요 중재국인 카타르 및 이집트와 먼저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단계 협상에서는 남은 인질 석방과 전쟁 연구 종식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 가운데 몇몇 강요가 전쟁 중단에 반대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일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예정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조직 하마스가 1일 이스라엘인 인질 3명을 추가로 석방했습니다. 그 대가로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180명 이상이 이스라엘에서 풀려났습니다. 인질과 수감자 맞교환은 가자지구 휴전 1단계의 일부입니다. 하마스 요원들은 가자지구에서 인질 3명을 국제적신월사에 인계하기 전에 이들을 무대 위에 올려 행진시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질 실종자 가족 포럼은 인질 석방이 어둠 속 한 줄기 빛이라고 칭송했습니다. 1일 요르단강 서안 라말라에서는 환호하는 군중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들을 태운 버스를 환영했습니다. 가자지구의 칸 유니스에서도 수백 명의 환영인파가 버스 3대를 맞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집단의 고위급 공격 기획자와 여타 대원들을 공습할 것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SNS에 글을 올려 동굴에 숨어있는 것으로 탐지된 이들 살인범이 미국과 동맹들을 위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공격으로 그들이 사는 동굴을 파괴했고 민간인 피해가 전혀 없이 많은 테러 분자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말리아 대통령실은 SNS인 X에 미국이 자국 북부에 있는 고위급 IS 지도자들을 목표로 삼았다는 사실을 미국 정부가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당한 사람들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SNS에 올린 글 끝에 IS와 미국을 공격하려는 모든 집단에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너희들을 찾아서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1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3건을 통해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산 제품의 25%, 중국 수입품의 10% 관세를 매기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에는 10% 관세를 부과합니다.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물품 가운데 40% 이상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제품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 나라가 불법 이민과 마약 유통에 관한 자신의 우려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입세를 부과하겠다고 그동안 위협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소셜에 글을 올려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을 포함해 미국 시민을 죽이는 치명적인 마약의 심각한 위협 때문에 국제비상경제권법을 통해 이번 조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펜타닐은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보복할 것이라고 캐나다 정부가 1일 선언했습니다.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긴다고 밝혔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 가운데 300억 달러어치 제품에는 4일부터 나머지 1,250억 달러어치 제품은 21일 안에 관세를 매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세 부과 대상에 미국산 맥주와 포도주, 버번 위스키, 그리고 과일과 오렌지 주스를 포함한 과일 주스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류와 운동용품, 가전제품을 포함한 상품도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각종 공약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며 미국 안팎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5일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은 최완기 기자, 함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양교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각종 공약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며 충격을 던졌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야말로 폭풍 같은 2주를 보낸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했으니까요. 딱 2주가 지났는데요. 그야말로 폭풍 같은 2주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수십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불법 이민 단속에 군대를 동원하고 또 각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만 좀 꼽아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취임하고 2주간에 서명한 행정명령이 200여 건에 달합니다. 8년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죠. 그때도 행정명령 했는데 취임한 첫날에는 한 개 행정명령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주간에 200여 건을 했다니까 그때와 비교하면은 엄청난 숫자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 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경제정책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 밝히고 본인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 여기에 대해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지난 2021년에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됐었던 의회 폭동 지지자 1,500명을 사면했고요. 또 파리 기후협약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탈퇴하는 등 여러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움직임이 8년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인데요. 8년 전에 처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하더라도 본인도 이제 그 국정 경험이 없고 또 보좌관들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여러 정책을 천명하고 추진하려 했지만 상당히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당시보다는 그 조직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재야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자신의 정책 방향,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초기부터 큰 관심,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꼭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정책을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또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 이런 국정운영 방침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과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주목해 보여야 될 것이고 외국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주민 추방 조치를 둘러싸고 남미 국가 콜롬비아와 갈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함 기자, 사건 전말과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먼저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를 태운 미국 군용기에 자국 착륙을 불허하면서 사태가 시작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선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또 추방하는 움직임이 좀 가속화되고 있죠. 하루에 지금 1,000명 정도가 체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본국으로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군용기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원래 콜롬비아에는 민간 비행기로 이 불법 이민자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군용기에 또 이민자들이 범죄자처럼 다뤄지는 것에 항의하면서 미군 군용기에 착륙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이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밝혔고요. 콜롬비아산 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고 일주일 내로 50% 상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콜롬비아 정부 인사들과 또그 지지자들, 가족들에 대한 비자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콜롬비아는 지금 현재 미국의 커피 등이 전체 수출의 약2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징벌성 관세 부과는 이 적지 않은 이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콜롬비아가 좀 반발은 했지만 이 결국은 물러섰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콜롬비아는 이전 현직 대통령 또 미국과 끈이 닿는 모든 인사를 동원해서 이 문제 해결에 진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건데요. 미국의 정책에 반발하는 경우 이 실제로 관세 등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부 정책에 더 힘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과 세계 보건 기구에서 탈퇴하고 대외 원조를 전면 중단하며 90일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최 기자,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는 걸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추구하는 외교 정책, 대외 정책이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 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고 또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도 탈퇴했고 또 외국에 대한 대외 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90일간 재검토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기후협약, 또 보건기구, 또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었는데요. 이어 등장한 그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다시 가입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그 탈퇴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 국제기구에 이제 탈퇴하는 배경에는 지난 70년간 그 미국이 유지해온 글로벌 다자체제, 여기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불신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당시 세계 최강의 그 압도적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유럽에는 나토 동맹이 있었고요. 또 아시아에는 각종 방위조약 그리고 유엔, WHO, 국제통화기금 IMF 등을 설립하고 서방권의 번영 그리고 안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나토를 설립한 것은 사실은 그 소련과의 냉전 때문에 그 설립한 거죠. 그런데 소련은 이미 1991년에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 이런 같은 다자질서에 미국이 참여해서 계속 도움과 군사력을 되는 것은 속된 말로 미국이 국제사회에 돈만 되고 별 효용이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미국은 군사력 유지에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 굉장히 큰 바보짓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국, 유럽, 아시아 그 동맹국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화상 연설을 했는데요. 함 기자, 연설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전 세계 기업인, 정치인들을 상대로 화상 연설을 했는데요. 이 취임 사흘 만에 이첫 국제 무대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연설의 주 내용은 미국 우선주의, 또 우리 미국의 우선주의가 있으니 여러분도 협조하라.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적용받겠지만 이 반대의 경우엔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지만 그럴 경우 매우 간단하게 이 수천억 달러, 심지어 이 수조 달러의 관세를 우리 국고에 보태야 할 것이라는 이 경고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는데 도움을 줄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뭐그 밖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이 석유 가격을 낮추라고 요청할 것, 또 유럽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 뭐 이런 말 등을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취임 이틀 뒤죠, 22일 날그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에 대해서 관세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쉬운 방법도 있고 어려운 방법도 있지만 쉬운 길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날 23일 조금 전에 얘기가 나온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니, 현재 그 국제 그 석유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는 푸틴 대통령이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쟁 종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크렘린궁의 대변인은 그 뒤에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 신호,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거나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협상 회담을 하자는 그런 신호가 없다, 이렇게 한발 빼는 듯한 그런 그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어떻게 끝낼 건지 분명히 아직 밝힌 점은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또 언론의 보도 이런 것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대개 보면은 현 전선에서 이제 전투를 일단 동결을 하고 러시아의 그 점령지를 일단 사실상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아마 못을 받고, 그리고 일종의 그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닌 유럽의 평화 유지군을 파견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대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령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합의가 되더라도 이것은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대단히 큰 불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휴전이 현 상태에서 동결되는 상황으로 휴전이 된다면 현재 그 우크라이나는 전 국토의 한 20%를 러시아에게 그 점령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이 되면 국토의 20%를 러시아에 뺏긴 상태로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대단히 불만을 가진 상황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휴전이 이루어지면은 설사 휴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앞으로 그것이 얼마든지 그 재연될, 다시 그 전쟁이 나거나 갈등이 그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관세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네, 현재로선 2월 1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산 수입품에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뭐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이 30일 백악관에서 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1일, 이 토요일에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부과 시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 4월을 기점으로 이 보편적 관세죠, 그러니까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향 조정한 뒤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설마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 관세를 높이면 이 결국 미국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 설마하는 분위기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1일부터 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한 이 관세 부과 방침을 이 거듭 확인하면서 이 관세 부과가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이고, 뭐 그래서 각국이 이에 대비하느라 좀 분주하다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도 이 그중 하나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을 최근 연설에서 언급했는데, 이 과거 한국이 이 세탁기와 다른 제품들을 덤핑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나중에 75%, 10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일을 언급한 것인데요. 이 그만큼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결국 이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무튼 각국은 현재 지금 이 비상사태, 뭐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했는데, 최 기자, 대통령의 발언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언급은 결이 다른 것 아닌가요?
결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핵 보유국, 뉴클리어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자리를 통해서 북한은 핵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그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죠. 미국의 그 전반적인 외교안보정책을 다루는 최고 기관인 NSC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그 입장이 좀 틀린 게 아니냐, 결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일각에서는 어떤 게 미국의 진이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 헷갈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 개인적 차원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그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회가 있을 때 또는 기자가 물어볼 때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또는 개인적인 관심 표명, 메시지 이런 것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그 국가안보회의는 이와 별도로 행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북한에 대한 그 외교정책, 안보정책을 그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행정부 차원의 목표다 이런 것을 밝혔기 때문에요. 이것이 얼핏 보기엔 좀그 이상해 보이고 결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갖는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이렇게 그좀 다른 결이 다른 두 개의 메시지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은 앞으로 어느 것이 진이냐 이걸 따질 필요 없이 앞으로 아마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북한에 대한 아마 그 최종적인 어떤 합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에서 구체적인 아마 방안을 내놓을 쪽에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혔지만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면 앞으로 몇 달은 더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로 돌아가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취임 약 3개월 만인 4월에 이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이름의 대북 정책을 공개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최대 압박과 관여, 중국 등 북한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이 북한의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하고 또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접근법이었는데, 이후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여러 제재가 나오고요. 또이 중국을 비롯한 북한의 주변국, 이 북한의 무역국 등에 실질적인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이것이 주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북한은 한때 이핵 버튼 논쟁을 벌이긴 했지만 결국 대화 테이블로 나왔었죠. 어쨌든 이약 3개월 정도가 당시엔 걸렸었는데 이 8년 전의 일이죠. 이번엔 얼마나 걸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집권 2기는 1기 때와는 지금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고 또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 등을 높여온 데다가 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도 성공하는 등이 진일 보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러시아와 이 포괄적 군사 동맹 관계까지 회복하면서 또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사실 미국과 이 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지 또 혹은 압박할지 또 이를 결정하기 위한 이 시간이 좀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이 보는 측에서는 또 그렇게 보는 이유인데요. 또 반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 관계를 통한 해법을 추구한다면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이 또 의외로 쉽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는가?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우선순위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좀더 뒤로 밀리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 그 워싱턴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외교정책 우선순위는 좀그 낮다,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일기 때,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가장 중대한 외교 문제 하나로 꼽아서 정상회담 이런 것을 활발히 추구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대조되는 건데요.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언급이나 행동을 볼 적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높은 지금 그 우선순위 이런 것을 좀 꼽으면요. 국내적으로는 아마 그 불법 이민 문제, 이민자를 이제 추방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를 그 부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외국으로부터 그 투자를 유치하고 또 제조업을 살리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대외 문제에서 그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나토에 대한 그 방위비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문제도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지만 우선순위가 집권 일기 때보다는 낮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국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12월에 갑자기 그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논의하려면 북한 문제의 그 당사자인 한국 대통령과 이것을 이제 협의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대행과 그이 문제를 사기하기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기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당장 1순위로 추구할 그런 그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25일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최 기자, 이번 미사일 발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걸까요?
네,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이번 그 순항미사일 발사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첫 무력 시위인데요.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주로 발사를 했는데 이것은 그 순항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회의가 열리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도발은 했지만 이것이 그 안보리 그 결의에 저촉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너무 강하게 도발을 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갈수 있기 때문에 도발은 했지만 상당히 좀그 수위 조절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역시 이제 이것은 그 북한이 그 전에도 계속 추구해왔던 그 잠수함 전략 순항미사일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순항미사일은 주로 육지에서 발사하는 건데 북한이 계속 추구해왔던 바다에서 그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면 이것은 그 대단한 그 전략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그 군사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지만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신호는 보내지만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도발하는 그렇지는 않은 일종의 절제된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함 기자,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인지, 비행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이 2시간 5분 7초에서 이 2시간 51분 11초간 1,500km 비행 구간을 이 타원과 팔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무기는 이 북한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발사했던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 이 불화살 3-31형의 개량형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이 시험 발사 사진들을 보면 이 미사일은 이 콜드 런치 방식으로 이 수직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신은 이번 무기 체계 시험은 이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이 전략적 억제 효과성을 재고해 나가기 위한 국가 방위력 건설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날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는데, 최 기자,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핵을 가진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잘 지내겠다, 잘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 또 김정은 위원장과 그 앞으로 접촉을 곧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그래서 그 눈길을 끌었고요. 여기에 되면서 북한이 발사를 하고 26일 날그 담화를 냈습니다.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명의 담화를 냈고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진행된 그 미국과 한국의 공군훈련이죠, 쌍매 훈련 하고, 그다음에 연합대화력전 그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종의 그 담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담화는 미국이 군사동맹 체계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 군사 연습을 통해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이것은 그 기존의 그 입장을 아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은 그동안 그 미국에 대해서 어떤 뭐 평화, 비핵화 이런 것을 하려면은 적대시 정책을 없애라, 그것이 그첫 번째 과제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이번에 그 본인들이 그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 같은 담화를 낸 것은 기존의 그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을 원하는 게뭐저 없애내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북한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면은 미국과 한국이 하고 있는 이 같은 연합 훈련부터 중단 또는 폐지해라, 그러면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 그 대화의 그 주체, 그러니까 담화를 낸 주체가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그 수위가 낮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쨌거나 북한이 조심스럽게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시설을 방문해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했는데요.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인가요?
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고, 또 핵물질 생산 실태와 전망 계획, 2025년도 핵무기 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현재 위협과 이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 위험성에 대비하고 이 국가의 주권, 이익 발전권을 담보하려면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이 대응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대화 신호에 당분간 응하지 않고 또 대치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뭐 의미라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실상 대화 제의에 대한 이 화답이긴 한데 이 압박형 화답이다, 또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라, 이런 화답이라고 해석하면서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핵시설은 어떤 곳이었나요?
네, 북한은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번에 그 핵시설에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근거로 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그 전문가들끼리도 좀그 의견이 갈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9월이죠. 2024년 9월 13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무기 그 연구소, 핵농축시설을 방문했는데, 거기와 같은 곳 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공개한 그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양 남서쪽 그 천리마 구역에 있는 광선에 있는 그 핵시설, 핵농축시설인데, 여기에도 아마 그 비슷한 그 시설, 요번에 공개한 사진도 그걸로 비슷한 걸로 봐서 같은 곳을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작년 그 9월에 공개된 사진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요번에 공개된 시설은 그 벽면이나 지붕이 좀그더 낡았다. 그리고 조명색도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강선이 아니라 그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아니면은 제3의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그 이런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뭐 구체적으로 장소를 밝히지 않아서 어느 곳을 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지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짓을 보냈는데,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일종의 장외 신경전을 펼치는 듯 하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네,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겠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와는 이 상황이 지금 많이 다르죠. 이 북한 뒤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도 이큰 차이점입니다. 우선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내심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지만 2018년에서 2019년 이 미북 협상 실패가 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이 강대강의 태도로 맞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북한이 마냥 이 강하게만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대북 정책이 이 구체화하기 전에 핵실험이나 이 ICBM 발사와 같은 이 고강도 이 도발 카드를 이 조기에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신중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28일 사망한 북한군 병사 2명이 남긴 유류품을 공개했는데요. 추 기자, 어떤 물품이 있었나요?
네, 우크라이나 그 특수전사령부입니다. 특수전사령부가 28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러시아 서부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그 사망한 북한군 병사 2명의 그 사살하고서 사망한 그 북한군 병사가 남긴 유류품을 공개했는데요. 크게 보면 한네 가지 그 물품을 그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북한군 병사 품속에서 한국 그 삼성전자가 만든 핸드폰, 그러니까 손전화기가 그 발견이 됐고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한국의 그 삼성전자의 그 핸드폰 발견된 건 상당한 눈길을 끌었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그 문서가 그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러시아 당국이 그 발행해준 일종의 그 여권 이런 것이 발견됐고요. 또 하나는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마 그 러시아에 파병된 그 북한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 이것은 아마 그 북한군 당국이 아마 이것을 불러주고 병사가 아마 받아 쓴것 같은 그런 메시지인데요. 어쨌든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가 담긴 서한 이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무기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AK 12, 그 소총, 그리고 통신기기, 방학조준기, 또 보호장구 이런 게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그 문서가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 병사를 생포했을 적에 그 러시아 말을 할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러시아 말과 한글로 적어놓은 그런 것을 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 말씀을 드리면 무기를 버려라 이렇게 한글로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한글로 부르시 아르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무기를 버려라 이것을 그 러시아 말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이 북한군 병사가 그 우크라이나 병사를 체포했을 적에 의사소통이 안될 테니까 이것을 아마 사전에 교육을 받고 그 발음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유호에는 최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우크라이나 단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 기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북한군 파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BOA는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에 이 비아체슬라프 리카초프 연구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리카초프 연구위원이 소속된 단체는 2022년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이 단체는 이 북한 정권이 이 병사들의 신분을 조작하고 이 시신을 소각하는 등 다수의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 북한군 병사들이 가혹한 환경에 처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실제로 러시아는 이 전선에 이 북한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군 병사들은 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이 전쟁터에 투입되고 또 죽더라도 바로 소각됩니다. 또 파병된 북한군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좀 침해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국제 인도법 위반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북한에 남아 있는 병사들의 가족이 이 파병 사실조차 이 아들의 파병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생사도 알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도 비판했는데요. 그 밖에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전체 병력 중약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더 중요한 건 근데 북한 병사들이 아니라 이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이 군사 장비다 뭐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 로켓, 포병 장비 등이 이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 당국이 병사들에게 포로로 잡히지 말고 자폭하라고 한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것은 그 미국 CNN 방송이 그 28일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CNN은 우크라이나 군 당국으로부터 전투 영상을 그 입수를 해서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북한군과 그 러시아군이 그 싸우는 전투하는 장면을 이제 그 촬영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그 전투 이후 그 쓰러진 북한 병사한테 다가가서 다리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쓰러졌던 그 북한군 병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머리맡에 그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것을 본 전문가들은 두 가지 얘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그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김정은 장군 만세 이렇게 부른 게 아닌가 그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폭을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2차 세계대전 때그 일본군이 그 미군하고 싸울 적에 그 자폭을 한 그런 거하고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는 전부 다그 침묵으로 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러시아나 북한군 당국이 북한군이 그 전투에 임하기 전에 그 북한군 그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그 세뇌 또는 그 아마 그 사상 교육을 시켜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지 말고 생포되는 것보다 자폭을 해서 죽는 것이 용감한 것이다. 아마 이런 그 세뇌 교육을 시켜서 북한군 병사가 이렇게 자폭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상당한 좀그 이것이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북한 당국이 얼마나 그 북한군 병사에게 그 악독한 이런 사상 교육을 시키는가 세뇌를 하는가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즉시 각종 공약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백악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 그리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배경과 의미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한국에서 창업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는 탈북민 사업가들이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 아산 상인의 밤이 열렸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 오늘은 서울의 동혜원 기자가 아산 상인의 밤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이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소캡이라는 임팩트 투자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다양한 글로벌 임팩트 투자 기관들과 이제 네트워킹을 하고 왔는데요. 그 후기를 오늘은 좀
아산나눔재단 사회혁신팀의 한수진 매니저가 아산 상인의 밤 행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0월 소캡24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적인 무대에 진출한 참가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는데요. 그 자세한 소개부터 들어봅니다. 한수진 매니저입니다.
이번 아산상인회 밤에는 소캡24라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컨퍼런스에 다녀오신 3명의 아산상인분들을 만나보고 그 소회를 듣는 자리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소캡이라는 컨퍼런스는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임팩트 투자 관련 컨퍼런스입니다. 아산상회가 아무래도 탈북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탈북민 창업가들에게 관심 있는 다양한 임팩트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인사이트들, 그리고 소회들을 이번 아산상인의 밤에서 나눠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아산상인의 밤에서 가장 주고 싶었던 인사이트들은 탈북민 창업가가 글로벌 진출을 함으로써 모든 탈북민들이 이런 진취적인 마음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캡 24에 참가한 창업팀의 발표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네트워킹 시간, 또 서로 알아가는 30초 인사 시간으로 많은 탈북민 창업가와 지원기관, 또 투자기관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로 구성됐고요.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의 신영욱 이사장 또한 탈북민에 대한 관심으로 아산상인의 밤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고요. 남동구 논현동이라는 지역이 좀 특수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천에 한 3,000명 가깝게 있고요. 탈북민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20년 동안 이제 그분들을 돕는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탈북민들이 요즘은 뭐 들어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이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도 중요하고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탈북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아산상회나 아산상인의 밤과 같은 행사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더불어 창업 이후의 지원까지도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정착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직업 선택의 어떤 자유라고 그럴까? 그게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북에 있으면서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른 사회에서 사셨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신 분들도 자영업자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 낯선 땅에서 자기의 어떤 사업을 개척을 해나간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야산상에서 그런 측면에서 준비 과정을 이제 컨설팅을 하고 하시는데 그것과 아울러서 창업 이후에 그분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그분들이 생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케어가 가능하냐. 정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뭔가를 시작을 했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 그러면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의 컨설팅과 육성을 돕는 이광훈 파트너도 이번 행사에 함께했는데요. 이광훈 파트너 역시 아산상인의 밤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엑셀러레이팅 하고 이제 컨설팅하는 회사고요. 동시에 제가 백음족이라는 이탈주민 고용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참여하는 이유가 기존 기수들이 어떻게 또 비즈니스가 성장했는지 그런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 여기에서 같이 네트워킹하는 이탈주민분들하고 그 비즈니스가 지금 어떤 현황인지 또 같이 얘기해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드리고
그러면서 이 탈북민 창업가들을 통해 자신도 동기부여가 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고요. 이들과 상생하기 위한 새해 바람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부족한 걸 아시거든요. 이탈주민 분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고 우리 사회에서 뭔가 성취를 이루어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자랑스럽고 북에 있는 분들한테 뭐 돈도 보내고 좀 성공하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동기부여가 되고 이분들에게도 제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면은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든 우리 회사에서 성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더라도 혹은 자기 사업을 하더라도 성공하실 수 있는 과정으로서 저희 회사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25년도의 바람입니다.
실제 소캡 24에 참가한 3명의 탈북민 창업가 가운데 HLS 환경의 김다혜 대표는 글로벌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얻게 된 정보를 나누고자 발표자로 함께하게 됐다고 전했고요. 핵심 발표 내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단은 세계를 알게 되면 나의 비즈니스가 보인다. 예, 그게 이제 저의 발표 제목인데요. 일단은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너무 우물안의 개구리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와서 그 우물안의 개구리를 벗어났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현장에 직접 가보면서 내가 대한민국의 안주에 살면서 또 다른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고, 탈북민 기업가들이 힘찬 도전을 하게 된다면 통일도 빨리 앞당길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릴 수도 있고, 특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새해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할 계획이 있다고 전했는데요.
새해에는 저희가 투자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수출 실적을 올리는 그런 한 해로 거듭나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새해 바람은 좀 더 건강하게 살면서 많은 또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인이 될 수 있고 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인 힐링유의 조유라 대표는 현재 재활 전문가들을 위한 통합형 재활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캡 24에 참가하며 자신에게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미국 다녀온 것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사실 저희는 아직은 글로벌까지 진출하기에는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가면서 다양한 분들 만나다 보니 저희가 얼마나 이 좁은 생각과 좁은 곳에서 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이 발전해가는 건 좋지만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임팩트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이어서, 제가 그냥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계기,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오는 4월이 되면 새로운 아산상회 7기가 시작됩니다. 조 대표는 자신이 그랬듯 아이디어는 있지만 창업에 두려움이 있는 탈북민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추천했고요. 끝으로 창업을 도전하는 탈북민들에게 이와 같은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이디어만 있는데 두렵고 정보도 없고 실현을 못하시는 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그 부분에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협조를 당연히 할 생각이고, 그래서 준비가 되신 분들한테도 좋은 기회이지만 이제 뭘 하고 싶어하는 꿈이 이제 막 생기신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특징인지는 모르겠지만 탈북민들이 사람 만나는 걸 좀 많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 그거를 일단 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정보 싸움이에요. 정보가 정말 없거든요, 저희는. 그러다 보니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차피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 분들과 네트워킹을 좀 쌓으면서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정보를 서치를만 제대로 해도 기본 정보는 다 받을 수 있으니 그런 정보를 조금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많은 도움을 요청을 당연시 안 했으면 좋겠고,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 어렸을 때 도와주시는 분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Freeway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에서 어떤 동사는 종종 전치사 to, to를 생략합니다. 뒤에 어떤 장소 부사가 따라오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장소 부사 앞에 to를 쓰지 않는다는 것 문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You have probably heard native English speakers say things like, I'm going to school.
여러분은 아마도 영어 원어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나는 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But why don't they say, I'm going to home?
그런데 왜 영어 원어민들이 나는 집에 간다고 말할 때는 to를 쓰지 않는 걸까요? 원어민들은 I'm going home 이렇게 말합니다.
The answer has to do with the verb go and place adverbs. Listen to this speaker use the word home.
대답은 동사 go와 장소 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m going home in about 20 minutes. See you there.
나는 약 20분 안에 집에 갈 겁니다. 거기서 봅시다.
Here, home acts as an adverb, not a noun.
여기서 home은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After the verb go and before some adverbs of place, we omit the preposition to.
동사 go 뒤와 어떤 장소 부사 앞에는 to 전치사를 생략합니다. 장소 부사란 어떤 곳이 있는 곳, 즉 장소를 말하는 부사로 반드시 동사와 결합해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치나 목적, 이동 방향 등을 나타내는 단어 to는 영어에서 가장 흔히 쓰는 전치사의 하나인데요. 전치사는 말 그대로 앞에 놓이는 단어로 단독으로는 아무 뜻도 나타낼 수 없지만 명사나 동사와 함께 결합해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The words downstairs and upstairs are other examples.
아래층과 위층이라는 단어도 다른 예입니다.
They describe locations inside a home or building.
이 단어들은 집이나 건물 안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장소 부사가 쓰인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Great. Let's go upstairs. The meeting is on the second floor.
좋아요. 위층으로 가죠. 회의가 2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따르는 다른 부사들로는 there, somewhere도 있습니다. 화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go 뒤에 to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세요.
I hate staying home. I want to go somewhere fun.
집에 계속 있는 게 싫어요. 어딘가 재밌는 곳에 가고 싶어요.
How about the park? I'm going there for a walk later.
공원은 어때요? 나는 잠시 후 거기 산책하러 갈 겁니다. 장소 부사 앞에 to를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장소 부사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ome, downtown, indoors, outdoors, overseas, abroad, here, there, upstairs, downstair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장소 부사 앞에 to를 쓰지 않는다는 것 문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비오의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비오의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비오의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뷰의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의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